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한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한 한 시간 더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죠.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있고 이 고난이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과 또 다음 주 거쳐서 한번 고난에 대해서 더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보면은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고난 받은 거죠. 고난 받는 것.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는 세 단어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고 또 듣고 알고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구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며 라고 하셨어요.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신다는 것이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창세기 16장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하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6장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젊은 때라면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나이 75세에 약속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그 아내의 사례는 자신의 몸에서 후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결과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는 것이지. 창세기 16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제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요정 하갈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인 사례를 멸시한 것이죠. 그 결과 하갈은 주인 사라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고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살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때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그 하갈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또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고통 당할 때에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작든 크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요, He knew what was in each pers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속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in each person이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속까지 아신다. 우리의 속 마음까지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심신을 수련하는 제자에게 스승이 제자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제자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말씀하냐면 그것은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에게 김을 주면서 무슨 색깔이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검은색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또 그 두 번째 제자에게 그것은 내 마음이 검은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 세 번째 제자에게 간장 한 사발 주면서 무슨 맛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제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의 말을 듣고 스승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아 스승님 이상하게 단맛이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 제자에게 말하기를 그럼 그 간장을 원샷하거라. 이 유머는 스승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테스트 유머지만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신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속마음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보고 아시면서 왜 그대로 둘까?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고난에서 때로는 힘든 그러한 형편에서 건져 주시지 왜 지금 이대로 그냥 두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러한 생각과 의문을 가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부르짖음이죠. 본문 9절에서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시지만 다 아시고 살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지식을 의지하고 자랑하였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였고 나의 건강도 의지하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기서 거기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이 들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그렇게 그냥 드러내려고 해도 나이 들면 결국은 다 같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아침에 이슬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되고 의지할 것이 못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마찬가지. 고난의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가 부르짖음이다라고 해요.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통이 있어도 하소연만 할 줄 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고난의 때에 정말 이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과 신약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86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공고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라 외적인 그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68편 2절을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오니라고 다윗이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선한 일만 있어야 되고 칭찬받고 형통한 일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착하고 모든 사람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손해보면서도 늘 베푸기를 좋아하고 누가 이렇게 돈을 빌리면은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돈도 너무 잘 빌려줍니다.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채무자는, 돈 빌려간 사람은 없어요. 채무자는 없고 채권자만 나타나서 부인과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인도 믿음이 참 좋은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럴 수 있을까?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주실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스스로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고백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끊임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어느 누구도 자기 사연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도무지 자기의 이 모든 사연을 이해해 줄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어쩌면 하나님께도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다윗이지만 누구 하나 자기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그때에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함을 바라면서 늘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일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때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너무나 너무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통의 때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졸지에 망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보증 서서 망한 분 몇 분 본 적이 있어요.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서 살 때에 신방 간 적도 있어요. 보증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이분도 이 집사님도 집까지 다 날려버리고 조그만 월세방에서 삽니다. 너무나 너무나 뭐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말을 그만큼 절박할 정도로 똘딱망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들 무슨 뭐 살 길이 있겠느냐. 그런데 다시금 정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집 방 하나를 개조해서 2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인형 가게를 만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네 여자아이들이 한두 번 찾아오더니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원정을 올 정도입니다. 그 인형 이름이 뭘까요? 배추머리라는 인형 이름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못생긴 인형이었는데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못생긴 인형을 보면서 자기와 비교하면서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인형, 못생긴 인형이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인형 총판권을 가질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작된 그 사업입니다. 그때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배추 인형 이 집사님은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쫄딱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이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하신 것이죠.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형편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을 때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이 때를 지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